이 시간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있어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인데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으로 그 계시의 빛을 환영하지 못하는 완고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리의 용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우리 모두 함께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로움으로 이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 가시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또 각 사람의 성숙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진리 안에서 얻은 적극적인 자유를 매우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식물, 동일한 동물도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심고 똑같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키를 재어보면 성숙의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나고 성숙의 정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큰 문제는 이런 면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봐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괜찮다, 그래서 문제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올바른 복음 지식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의 차원에서 볼 때 하등의 잘못이 없는 일을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보류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적 소신까지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다 그렇게 행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과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의 소신을 지켜야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올무에서 풀어준 일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약한 자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자유 사용의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겠습니까?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결과가 될 때는 자유를 행사해야 되겠지만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참되게 사용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삼아서 자유를 행사할 때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없고요. 강한 우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살펴봤지만 강하다라는 표현은 15장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강한 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나름대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이 강하다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이 약하다고 할 때, 아,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마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인지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은 지식이 있어서 지식에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행동에는 미숙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신자의 양심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형제 자매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유 사용을 절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약육강식의 사회 특징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잘 아시죠? 이런 사회에서 약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강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부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 간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 힘을 휘두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하지 않고 약한 자의 약점을 빌미로 삼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어떤 자가 강한 자냐라고 말할 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죠. 힘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연약한 자의 약점을 헤아리고 덮어주고 담당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상대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빌미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약점이 드러날 때 그 약점을 감싸줘야 되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하는지요. 토론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정당들의 대변인의 그 논평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찌르는 말로 상대를 아주 감싸면서 감싸는 듯 하면서 사실은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오히려 그냥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베베 비틀면서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담당한다라는 이 말은 떠받쳐준다, 지지한다는 뜻이고 비유적으로는 치고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죠?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빌미로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싸지고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구체적이고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조이 선교회 아시지요? 무슨 뜻입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 third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의 자유와 역량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어떤 오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럽히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은 평생 먹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요? 이웃의 양심이 다친다면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사람의 비위나 맞춰주고 사람의 마음이나 구슬리는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성경이 정죄하는 바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으로 그들의 비위나 맞춰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웃의 연약함을 헤아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조건절을 덧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덕은 본래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은 이웃을 세우는 행위, 즉 연약한 자를 세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세우는 이런 일이야말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선이라고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 하나님의 큰 일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지구의 선이죠.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궁극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선을 드러낸 것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과업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안락사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진이 일어나도 수만 명이 죽어도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자연학 때문이다. 아담 안에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때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일 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독교 윤리죠. 이런 최고의 선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절대로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서 걸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왼발이 오른발 다리가 써야 되는 무게를 담당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부목을 짚어가지고 두 팔로, 두 손으로 자기 몸을 지탱하지요. 그러다가 오른 다리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왼발이 오른발한테 난 너 때문에 3개월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왼발은 쓰지 않고 오른발에게 왼발이 써야 되는 모든 무게를 다 전가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갖는다든지 빚을 졌기 때문에 뭘 갚아야 된다는 이런 일은 한 몸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내가 수고했으니까 밥 사라. 뭐 그런 식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자기 일을 하지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신세를 졌다고 해서 왼발이 오른발의 무게를 담당하거나 오른발이 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 말. 그래서 참으로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온전해진 것으로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상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신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기쁘게 하라.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행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안일만을 바라고 요구하셨더라면 사실 인간이 되실 이유도 없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대상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나타났습니다. 못 박히시기 전에도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명시를 다 당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도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 어이, 당신이 메시아냐? 한번 내려와 봐. 그런 말을 인간들로부터 들으시면서도 당장 내가 내려가서 한번 혼내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연약한 자를 구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본을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따라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9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69편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고통받는 의인들의 탄식을 표현한 탄식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평범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주를 위하여 감금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자가 어림을 겪으면 대표자에게 속한 사람이 다 어림을 겪습니다. 다윗왕이 어림을 겪으면 다윗왕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판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당신이 그 말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까지 끊으려 하는 원수들의 공격과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어려움은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겪는 고난은 자신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 때문에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가 덮였다는 이 표현은 수원 제도에 따라 동생이 형수를 취하지 않을 때 얼굴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죠.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 영광을 받지만 사회에서 버림을 받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고 주임을 위해서 이런 수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치와 모욕을 참아낸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으면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시편 69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내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상순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율법의 제3의 용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만 깨닫고 단지 그리스도의 필요성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서의 율법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윤리와 규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삶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대적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 어떻게 그런 사람 요즘 누가 있나? 이 시대는 혹 없을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남은 자는 항상 있어 왔고요. 교회 역사는 항상 그런 인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볼 때 단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순으로 끌어내려서 이것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 보편적인 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나 그랬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런 예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구약 성경의 본질, 구약 성경의 목적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이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주는 의미와 목적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역사는 크게 사건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분으로 나눕니다. 6.25 같은 것은 사건으로서의 역사죠. 여기 6.25를 경험한 분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이제는. 그런데 사건으로서의 역사, 우리 교회 학생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객관적 사건은 존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아닙니까?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한 사건들만 기록되지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수많은 역사들 중에 현재나 미래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인간의 집단적 경험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에도 역사서가 있잖아요. 사건으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실체적 진실과 그 진실을 기록한 그 사이에는 수많은 오류들이 존재하지요. 역사 교과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역사를 실제로 그분이 이끄셨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자들로 하여금 그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역사 기록자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1저자로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는 그 일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의 역사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과 배도의 역사는 이런 과정 가운데 기록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위로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 불뱀 사건, 그 다음에 모압 여자들과 행음 사건 등등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쭉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목적에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이 시대에도 유효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은 그 시대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의 제1수신자는 누구죠? 모세오경의 제1수신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열왕기서의 제1수신자는 누구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이죠. 역대기서의 제1수신자는 누구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시온 이단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제거해버렸지만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말시온 이단은 없지만 말시온적 성격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좀 평가절하예요. 복음서만 읽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만 읽습니다. 공동서신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왜 등장합니까? 공동서신은 삶을 강조하거든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서신은 삶을 강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균형 있게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수준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오직 믿음이 열매를 드러내는 게 맞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 전 성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균형 있게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총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보다 거룩한 책은 없습니다. 취조하지 않고 신문하지 않아도 자기 죄를 다 토설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성경은 또 어떤 책입니까? 인간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책. 이게 또 성경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통간 사건, 뭐, 강간 사건, 동성애 뭐, 수간,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런 극단적 내용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나와 관계없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단지 고루한 책이 아니다. 아침 뉴스페이퍼와 같다는 거예요. 토막 살인 사건도 사사기 나타나잖아. 온갖 사건이 다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책, 한 구절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실제적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하며 동시에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망 가운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참으로 인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현재 고난을 이기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축도 형태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4절에서 차용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뜻이 갖게 하여 주사라고 말했죠. 그죠? 갖게 하여 주사라는 이 말은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같은 생각을 갖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과 라고 말할 때 한 마음이라는 이 말 호도디마돈이라는 뜻인데요. 호도디마돈 이 말은 호도 혹은 호무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호모라는 말은요, 함께, 호모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함께라는 뜻이고, 디모스라는 말은 경로와 욕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생각이 하나 되면 하나의 열정, 하나의 열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열정도 하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인간 죄성의 불신은 남아있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까발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 몸을 덮어줬지만 함은 벌거벗은 몸을 보고 까발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인간의 죄성이 극도로 확대되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뭘까요?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죠? 일단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등 그죠? 이 언어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언어를 모르면 제대로 학문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 그거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각 나라와 방언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14장부터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또 약한 자까지도 강한 자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본문 5절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받아라는 이 말은 사실은 좀 의역을 한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라는 말입니다. 앞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도 그거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 단지 우리에게 은혜만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범으로 제시도 합니다. 결국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약한 자가 간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공동체가 같은 생각,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주장을 할 때 상대가 그 주장을 잘 못 받아들이면 좀 수위를 낮추시면 좋고요. 다음에 조금 마음이 정돈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 이 뻔한 사실을 왜 못 알아듣느냐 다그치지 않습니다. 독선적인 자기 주장만을 펼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사용도 절제하고요.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독선적인 자기 주장으로 일치를 깨는 이런 일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강조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21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재죠. 박사학위 논문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성도의 교제를 뭐라고 말했는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하는 게 성도의 교제예요. 한 고향 사람이냐? 오랫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느냐? 내 성향과 귀에 맞느냐? 로 하나 된다면 죄송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친밀도에 따른 일반적 교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하지 아니한 어떤 형태의 교제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볼 때도 나하고 안 맞는 구석이 있어도 적어도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감사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 저에게 붙여주지 마세요. 이 학생은 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공동부모 때문에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이런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게도 다가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정말 한 입으로 한 열정으로 어떤 사람도 느슨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열정으로 시편 찬송을 부를 때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런 의도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에서 낮아지셨는가? 앞서도 우리가 시편 69편을 살펴봤지만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 때문에 그분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만 복종하지요? 거꾸로 말하면 복종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정으로만이 아니고 내가 믿는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연합은 빨리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않을수록 연합과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분오열돼요. 들어가 보니까 다 파당이 있더라.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뭐 모이더라. 뭐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참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약점을 붙잡고 끝까지 공격하는 이런 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둔감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조행체를 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뉘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먼저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지식으로 얼마든지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를 유보하고 형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함께 짊어지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도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생활하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